자,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일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저희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하여튼 너무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강조를 또 해도 부족할 정도로 힘든 그런 일인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은 그 복음을 좀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건 정도가 더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 때요, 그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알고 그냥 옛날 식으로만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만 산다면야 누가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정도야 뭐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신앙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 이것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부딪히는 것이 뭐 하나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목사하고 부딪히죠. 뭐 다른 집사하고 부딪히죠. 여기저기 부딪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히고 뭐 씨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문제 성도가 낙인 찍혀버리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란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인간관계까지도 다 지금 넘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 인간관계라는 걸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제 처남도 목사입니다. 지금은 오빠 둘째 오빠가 목사거든요. 광주에 있는 목사인데 처남 매제라는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만나 얘기하면은 얘기가 안 통한단 말입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러 좀 어디서 그러면은 시큰둥하게 생각하죠. 그래 말하면은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래 하면은 이거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싸움 나가지고 천안 매부지간 이거 금악가이가. 그래 이거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면서 뭔가 말을 하면서 아 그래 천한 말도 맞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인간관계라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하나님 쪽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인간관계가 금이 갈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그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수시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까지도 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관계 인간관계까지도 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라. 그러한 관계 때문에 뭔가 복음이 이건데 그 말을 약간 가려가지고 할 말을 못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힘든 걸림돌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교인들이 싫어하고 부담을 가진다,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그게 굉장히 걸림돌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듣기 싫다고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 이건 무진장한 부담이란 말입니다. 목사에게 문제성과 지탄을 받고 다른 교회나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부담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가 깨달고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깨달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들은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모른다면야 뭐 조금 좀 어려워도 포기해버리고 생각을 바꿔버릴 거예요.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그래, 너희들 말도 맞다. 그리하면서 뭔가 조금 양보해주고 조금 타협해주고 조금 더 쉬운 길을 찾아갈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누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고 누가 멸망하느냐, 이게 분명히 나와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을 안 해버리면야 그건 쉽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자는 이런 자고 멸망받는 자는 이런 자라는 게 나와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멸망받을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뛰어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으면서 자살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지금 뭔가 어려워도 내 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의 입장이 아니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지금 좀 어려움 당하고 이리저리 당하는 거, 이게 차라리 낫지. 나중에 마지막 때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믿음을 쉽사리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언제 하는가 모르겠다. 그 보니까는 내일 뉴스라는 거, 그 언제 하는 거? 아, 토요일 날. 그 내가 주보 찍을 때 항상 그거 하더라고. 주보 찍고 할 때 그거 하는데, 그거 찍어 그거 보고 있는데, 내일 뉴스라는 거 보시는가 모르겠다. 성경보다 바빠서 그거 안 보겠지. 그 제목이 내일 뉴스인데 외국 영화예요. 영화인데 그 어떤 그 청년한테 신문이 배달되는데 날마다 그 신문이 오늘 뉴스가 아니고 내일 뉴스를 미리 적힌 그 신문이란 말입니다. 그래 참 재밌게 보는데 그 신문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청년이 있고 그 전 선배가 있어요. 둘이가 나오고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청년 선배는 내일의 뉴스를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냐면은 증권이 어떻게 돼? 그거 관심 있는 게라. 내일 증권이 어떤 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는 뭔가 돈 벌 욕심이 있으니까는 내일 일을 알았다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돈 벌자는 거. 그게 관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문을 펴들고 증권 이름들만 들여다보는 게라. 근데 신문을 받은 청년은 그건 관심 없어요. 그건 관심 없고 내일 보니까는 사고가 나더라. 누가 교통사고 당하고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어떤 사고가 나더라. 그러면은 그걸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았으니까 달려가가지고 그걸 이제 그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들은 재밌게 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항상 딱 볼 때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 좀 저런 모습이 아닌가. 자, 그걸 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일의 일을 안다면은 어떻게 살랍니까? 내일 안다면은 쫓아가 증권사 갈랍니까? 그거 진짜 부자 될 거라 금방. 아니면 어떤 사고하는 거 그걸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내일 뉴스에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뭐 새가 엔진에서 떨어지는데 그 청에 그걸 구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전화를 걸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천만에 그걸 누가 믿어요 도대체가? 그래 전화 걸어가 비행기 떨어집니다. 당신 누군데요? 어떻게 그걸 압니까? 예, 하여튼 내일 일을 압니다. 당신 비행기 기술자요? 아닙니다. 아니 비행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비행기 떨어집니다. 그러나 막 그러나 비행기 그러면서 출항 금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저 미친 사람 그 소리 취급받고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 포기를 안 하는 게라 어쨌든 간에 비행기 좀 막아보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아는 그런 신자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참 그 재밌게 보면서 그걸 깊이 깊이 생각을 해요. 세상이 복음을 말하면 쉽게 믿는다는 그건 없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면 아 그래 세상이 멸망당하노 어떻게 하면 살겠노 이런 걸 안 물어봐요. 미친 사람 취급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는 안 믿는단 말입니다. 믿음은 그건 기적이에요. 제가 장종 말하잖아요. 믿음은 기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믿는다면 그건 기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부터가 여기에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합니다 이리 말해놓고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안 믿으니까 나도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진짜 이게 떨어질까 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그 비행기 타버린단 말입니다. 꼭 지금 신자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나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세상 가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다 그리 상한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은요 내일을 아는 자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분명히 비행기는 추락할 것인데 그걸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비행기를 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타면 죽는데, 그 타면 죽는데 그런 마음이겠잖아요. 막아도 막아도 안 듣지만 그걸 바라볼 때 타면 죽는데 그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마지막 때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마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살아갈 때 우리가요 내 체면 따지고 내가 받을 욕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체면 따지고 내 받을 욕 생각하면 그런 말도 그런 자도 못 걸잖아요. 비행기 떨어져 그걸 말을 못 하잖아요. 안 믿을 것 뻔한데 뭐하러 말하노. 도중에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행기는 추락한다 말하면 듣자 뿐할 일 아닙니까? 용없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두려워서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죄가 누구에게 돌아간지 압니까? 우리한테 돌아가요. 내 체면 생각하고 내 생각에서 말 못하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힘든 겁니다. 왜 힘든 거냐? 이것저것 겁내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라 그 말이에요. 전에 제가 말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옥 가는 것보다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욕먹는 게 아무리 힘들고 못 견딜 것 같아도 지옥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요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은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리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이 없는 겁니다. 붙들린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로 선택받은 그런 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말로 말해서 넌 하나님께 찍혔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찍힌 거예요.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 하지만 이 땅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 이 땅이 올 때 그런 삶을 산 주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린다. 이게 우리의 위로잖아요. 이게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믿깁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의지한 삶을 살았던 자를 높이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주님이 높여준다는데 뭐 더 이상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쓰인 도구다. 오늘 아까 오후에 한 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러 오시고 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완전 찍힌 성도가 되었어요. 그분하고 그분 남편하고 확 찍혔는데 쉽게 말하면 문제 성도가 됐죠. 근데 그 교회가 부흥회를 엽니다.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길자연 목사라고 그 완전히 한국교회는 이만한 내노란 목사인데 제가 볼 때는 복음파는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전학은 분의 남편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제가 뭔가를 말할 건데 내 하는 대로 좀 따라주겠는가? 예. 그랬더만 뭐 저고리를 벗어라. 뭘 벗어라? 벗어라. 넥타이 풀어라. 벗어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속에 넝님까지 벗게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바지도 벗어라 하다가 차마 바지는 안 되겠네 하면서 바지는 그냥 벗지 말아답니다. 그게 얼마나 우사당하는 겁니까? 그분이 그냥 장로라면은 교인들이 바라볼 때 야 하면서 바라보겠죠.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문제 성도거든. 하여튼 뭐 복음 성경 안다 뭐 그 아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고집 부리는 그런 분위기 교인들이 바라볼 때 웃을 거 아닙니까? 저 봐라 저 교회에서 문제 있으니까 목사님 말해가지고 부흥 강사가 저리 나와서 지금 가르쳐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고 실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흥강사 부르면 목사가 우리에게 누구누구 문제가 있다 이런 말해줍니다. 그럼 부흥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 꼬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 10을 잔다 하면 그 장 공격을 해버립니다. 10을 차도록. 그게 부흥강사의 목적이죠. 할 사명이거든 그게. 그래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불러내가지고 일부러 그런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 이제 그걸 보고 그 부인하고 아들이요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라. 아,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옷 벗게 뿌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유사해요. 뭐 아들 그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 뭐 속에 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나 집에 안 가겠다고 지금 목사 찾아가가지고 좀 따져야 되겠다고 상담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는 말렸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저를 갖다 완전 기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뭐라 하냐면은 괜찮다. 내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꼴을 당해도 나 때문에 죄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분이 옷 벗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유사를 당한 그 분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야 그 말입니다. 앞에 선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꼭 그 상황입니다. 예수를 무시하는 옷 벗기고 침 뱉고 무시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 제가 그래 그분한테 그분도 우락 터져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저한테 다 쫓아가지고 오십시오. 그 말을 기대했는가 보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 통해 예수 모습 보인 거네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그 앞에 그리 당했는데도 그걸 웃었다면 똑같이 유대인들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면서도 우라통을 사키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 괜히 했네요. 그래 내한테서 뭐 날 말 나고 뻔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의 테스트를 봐가지고 그렇게 드래프트다고 변해버렸다고. 그러면서 내 책을 같이 꼭 떠미는데.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요, 결국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라 그래요. 그런 모습이다. 그분은 저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해봤는데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뭔가를 자꾸 자라가는 거 볼 때 글을 쓴 제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머리에 딱 들어왔어요. 앞에 서 있는 그분의 옷 벗기고 하는 그런 무시당한 사람 우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게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것 속에서 야 저게 주님 모습 아닌가 발견이 있다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웃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들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 개인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십시다. 내 개인의 관심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더욱 분명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요 아주 큰 충격, 야 이제 큰일 났다는 이런 충격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더불어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선줄 생각하지 말라겠거든요. 나는 뭐 예배도 안 빠지고 또 목사님 말하는 복음도 잘 이해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자겠지 이런 생각을 일단 버리십시오. 어쨌든 나는 아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출발이 돼야 돼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미래를 지금 미리 내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거고 누가 마지막 때 살아남는가 이것을 모두 미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미래를 아는 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큰일 났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도대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이걸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생각과 우리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상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계시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런 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그 계획을 알았다.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말이죠. 노아가 세상을 망한다는 하나님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그걸 아는 대로 그냥 있었습니까? 망한다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아는 자답게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해도 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서 말씀하게 하신 목적이고 성경을 기록해서 비록 오늘도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우리가 모이게 하셔가지고 성경을 말씀하게 하는 거,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 같이 살아남는 자가 됩시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납시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땅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 그걸 본문에서 말을 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산은 낮아지는데 어떤 산이 높아진다고 했습니까? 네, 아, 잘하시네. 어째 안 잊어먹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 그 산에서 뭐가 나온다 하겠습니까? 율법과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여호와의 산이다. 마지막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살았던 것은 높아지고 말씀과 영감이면 몽땅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산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고 삽시다. 세상을 이렇게 봅시다. 말씀의 자리에 세상을 보니까 돈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집이도 그렇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낮은 자리에 있는 거고, 남편 승진하고 잘 되는 것 다 그렇고 몽땅 다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주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까지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다. 다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망해도 주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삶을 누가 감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바울과 같이 성령 위에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않고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걸 말을 하고 있거든요. 5절부터 9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 모습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몽땅 보면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뭐 이방인으로 손을 잡아 은약했다,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다, 마필 병거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뭐 자기 손으로 만든 거 공경하고 모든 사람 거기 절한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거든요. 5절 9절까지.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거든요. 그들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거든요.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백성을 버린 거예요. 왜 백성을 버렸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그게 백성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껏 의지한다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버린 거죠.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겐 당장 눈에 보인 게 필요했더라 그 말입니다. 당장 자기들을 배불리 얘기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 여기에다가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당장 나에게 힘이 되고 내 배부르게 해주는 거, 여기에 마음 뺏기는 게 약점이죠. 이 약점을 마귀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다는 거, 뭔가 높아진다는 거, 뭔가 뛰어난다는 거, 여기에 항상 마음 뺏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제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것보다는 영원한 하늘 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그걸 좀 믿고 살았는데, 이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수록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가 에라 모르겠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신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뭐 특별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12절을 보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서 나는 높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귀하다고 자처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귀하게 여겼던 거, 인간들이 아름답게 여겼던 거 다 낮아지고 무너져 버린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러하게 여겼던 예배당 무너지는 거예요.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했던 목사, 장로 다 낮아지는 겁니다. 다 어두운 곳으로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게 19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껏 의지했던 자들은 다 어두운 곳 도망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무서워 도망치는 겁니다. 그걸 피해서. 또 20절을 보면은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지에게 던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두더지와 박쥐가 뭡니까? 두더지는 땅속에 사는 동물이고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살아요. 빛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은 신이 아니었다. 다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 신을 찾았던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땅속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모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에 나아질 거, 땅속 어두운 거 쫓겨날 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땅속 어두운 거 쫓겨난다 하는데 그걸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다가 인생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리 말하면서 적당히 세상 것도 취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실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하면서 세상 것을 취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보통 때는 아버지가 최고다 말 안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아버지가 최고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내 원하는 거 들어줘야만 해달라는 것 안 해주고 들어주지 않을 때 아버지 최고다 이런 말 하는 아이가 없어요. 지 좋아하는 거 해줘야 해줘 그렇게 말하지.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모라는 것은 나한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과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다는 이것만 가지고 부모님은 최고다는 거 이걸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라가면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과 상관없이 단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 그것만 안다면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한테 해줘야 최고다 말이 나온다면은 그게 진짜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런 신자가 하나님이 최고다 그리 하면서 세상에 적당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사망에 살아난 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런 신자가, 이런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지를 않죠. 그래 22절을 보면 오늘 말씀 결론이 나오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책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여호와의 날에는 다 낮아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이 맞는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이걸 사람이 참지를 못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좋게 하고 있는데 옳게 하고 있는데 남들이 그런 나를 욕할 때 비방할 때 그걸 듣고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매여있는 쉽게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나를 욕한다고 내 신앙이 나빠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 신앙이라는 것, 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욕하건 칭찬하건 그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건 그 말에 민감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기분 좋아할 필요가 없고 욕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이걸 보신단 말이죠. 내 직장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그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겐 최고의 귀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높임받는 신자라 그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숨이 딱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흙이에요. 숨 멈추면 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숨만 멈추면 끝나버려. 그런 인생이에요. 숨만 멈춰볼까요? 한 5분간. 인간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지금 인간 생각하지. 참 간단합니다. 숨 하나 멈춰버리면 그 인간 흙이잖아요. 흙.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치를 가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숨 멈추면 끝나버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그건 수혜도 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왜 의장을 하느냐? 그걸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믿고 있고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면 그걸 아는 자로 그걸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구절을 보면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예수야 선지자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야는 마지막 때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구이냐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귀하게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은 마지막 날에 용서받지 못할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신자로서 건진받은 자다. 그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과연 누가 살아남는 자인가? 과연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멸망하는 자에 속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땅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